매기 성경 강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지친 마음과 죄악의 짐을 내려놓고 말씀의 은혜로 쉼을 누리는 시간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사도행전 강해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으로 모시겠는데요. 오늘 사도행전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전반부를 좀 쭉 보았어요. 그러니까 17장 전반부를 보면 오늘 4절 말씀부터 함께 하도록 하죠. 17장 4절입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가 적지 않은 규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조치나 그랬어요. 그 중에 얼마가 믿었다 하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도 이런 일이 종종 일어납니다. 그들 중에 약간은 주님을 믿습니다. 또한 그들 중에 대부분은 믿지 않습니다. 소수가 믿습니다. 다수는 믿지 않고요. 그런데 의사 누가가 적지 않은 귀부인이라고 말한 것은 많다는 것을 강조한 표현입니다. 저는 이렇게 자주 이중부정법을 사용해 어떤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 성경적 표현을 보게 되는데 여기서도 그것을 표현하고 있다고 봅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서 많은 영향력 있는 여인들이 주께로 돌아왔음을 의미합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17장 5절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괴악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케 하여 야손의 집에 달려들어 저희를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으나 그랬습니다. 본문에서 저자란 당시 성의 중앙에 자리 잡고 있었던 넓은 광장을 의미합니다. 이것에서는 물건을 사고 팔았고 또 철학도 강론하고 공개 재판도 했던 어떤 시민 광장과 같은 역할을 했던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어떤 불량배들이 띠를 지어서 야손의 집을 습격하게 됩니다. 여러분 6절로 가보세요. 발견치 못함에 야손과 및 형제를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 질러 가로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해 그랬어요. 자, 여러분은 저들이 웅변적인 몸짓이나 혹은 과장된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바울 일행이 천하를 어지럽게 하였다 이렇게 말을 했을 때 그것은 어찌 보면 조금 과장된 표현이 아닌가 싶죠. 이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기독교가 고대 로마 제국에 침투했을 때 어찌 보면 그것은 혁명과도 같았습니다. 기독교가 가는 곳마다 놀라운 영향력이 끼쳐졌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났으니까 아마도 이런 표현이 과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건전한 기독교보다는 오히려 이단시 되는 기독교 사상이 더 큰 영향력을 끼치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그렇지 못한 기독교, 반대되는 기독교, 적그리스도의 그러한 사역과 역사들이 훨씬 더 매스컴의 조명을 받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잘못된 것일수록 이상하게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말세의 징조 가운데 하나지 않는가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생명의 이 복음이 그리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인 교회가 초대교회처럼 사회에 대한 사회의 위대한 혁명을 일으키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현대를 살아가고 현대를 목회하는 저에게 있어서 특별히 한국교회에 있어서 적그리스도의 역사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요. 그런 면에서 정말 유감스럽기 그지없습니다. 복음의 혁명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물이 바다를 덮은 것과 같이 주의 말씀이 이 땅 이 민족 가운데 그래서 그 일로 말미암아 더 많은 선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것입니다. 한국 땅에 참다운 개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런 일에 전적으로 헌신하는 자들이 없다면 불가능한 것이죠. 누가 이런 일에 헌신하겠습니까? 누가 이 일에 용기 있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나서겠습니까? 7절 9절을 볼까요? 야손이 들었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며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고 보호를 받고 놓으니라 그랬습니다. 이곳은 가이사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로마의 시민지였다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요. 그들이 야손의 보호를 받고 놓으니라고 한 이건 뭡니까? 야손이 보석금을 내야만 했음을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이제 다음으로 베레아 전도에 관해서 보겠는데 17장 10절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모시죠.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이 신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저희가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여러분은 이 모든 박해가 바울의 열심을 꺾고 그를 낙심케 했을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를 전혀 낙심케 하지 못했고 그의 선교의 열심을 중단시키지도 못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이번에는 베레아로 갔는데 그곳은 해안에 가까운 도시였어요. 11절 가보세요.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랬어요. 이게 우리가 참 많이 외웠던 그런 말씀인데요. 당시 사람들은 아주 합리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증거한 사실에 대해서 그것이 정말로 그러한가 하여 성경을 연구했다는 건데요. 그것으로 인해서 베리아에 있는 그 베리아의 사람들 가운데 믿는 무리들이 많아져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교회에 대해서 사실 잘 알지는 못합니다. 이 교회에 대해서는 이 이상 알려진 바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핍박이 가장 심했던 곳에선 가장 강한 교회가 생겼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서 주목할 만한 사실이다 하는 거예요. 베레아 교회는 아마 핍박이 없었기에 강한 교회가 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의 문제 중에 하나는 교회가 거의 핍박을 받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사실상 사람들은 교회가 당연히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죠. 동네마다 교회는 적어도 한두 개씩 다 있잖아요. 제가 목회하는 목동만 하더라도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서 있는지요. 또 친척이나 이웃 중에 교회 다닌 사람이 의례 다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전도하던 이때 이 1세기만 하더라도 그렇지 못했어요. 교회는 어떤 지역에도 용납할 수 없는 이교도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아마도 교회를 순수하게 또 초대교회를 강하게 만들었던 주변 환경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는 거죠. 12절로 가보세요.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다시 의사 누가는 이중 부정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않다. 왜 그는 많은 수의 남자와 귀부인들이 믿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그가 아주 많았다라는 것을 강조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계속되어지는 13, 14절이에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케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어 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고 하되 신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유하더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신라와 디모데를 그곳에 남겨두고 수행자들과 함께 아덴 곧 아데네로 떠나게 되는 겁니다. 15절입니다.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바울에게서 신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납니다. 바울은 아덴으로 갔습니다. 그는 거기서 신라와 디모데를 기다립니다. 그는 아마 그들에게 데살로니가로 가서 성도들을 점검하고 그곳의 교회가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 보고 베리아 성도들도 점검한 뒤에 아덴에 있는 네게로와 합세하라고 말했던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16절입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저희가 기다리다가 온 성의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분하여 그래서 여러분 아덴은 당시 세계 문화의 중심지였어요. 사실 아테네는 조각, 문학, 수사학 뭐 이런 것들이 크게 발달을 했고요. 철학자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의 고향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 에피클로스, 제노 등이 활동했던 지역이기도 했고요. 또한 이것은 민주주의 요람이기도 했지만 그러한 반면 우상 숭배가 가득한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곳이 우상이 가득한 것이다. 그렇게 보고 참을 수 없었던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 찬송 함께하고 계속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매기 성경 강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아덴에서 이제 사도 바울 그 일행이 그 여러 가지 아덴의 그 우상적인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 17장 17절로 가보죠.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저자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그랬습니다. 바울은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는 동안 우선 회당에 가서 유대인과 하나님을 공경하는 경건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역의 순서라고 하는 거 우리가 알게 됐죠.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바울은 천막을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만 그가 그곳에 있는 동안에 그는 몇 개의 천막을 팔았을지도 모르죠. 그는 천막을 팔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겠어요? 그러자 사람들은 그의 말에 흥미를 갖고 접근을 해왔습니다. 그것이 18절입니다. 어떤 에비구레오와 스토이고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 새 혹은 이르되 이 말장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혹은 이르되 이방인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또 몸의 부활 전함을 이남이러라. 그래, 여러분, 그 본문에서 에비그레오란 이게 뭐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에피큐로스 학파를 말합니다. 그들은 한마디로 그들은 인생의 행복을 최고의 덕으로 여겼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금욕을 선봉하는 스도이고 철학자들은 스도아 학파를 말하는 거고요. 하니까 에비그레오 학파는 인간에게 한계가 없고 인간을 신과 같은 존재라고 믿었던 그런 학파입니다. 즉 인간은 극한까지 나아갈 수 있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인간은 육체를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믿었던 겁니다. 그들은 육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만일 육체가 술을 원한다면 원하는 만큼 술을 마시게 하라 하는 거예요. 성에 관해서도 에비구레오 철학자들은 오늘날 상황윤리라고 말할 수 있는 소위 새 도덕을 주장했어요. 그러니까 때문에 쾌락을 위해서는 불법적인 성행위도 정당하다 이렇게 여겼던 거죠. 이와 반대로 스도이고 철학자들은 육체는 이성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이 두 그룹의 철학자들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기 위해서 바울에게로 왔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전혀 새로운 것을 말하였기에 바울이 주로 그 토론을 주도해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울이 말을 많이 하는 사람, 즉 말장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바울이 말하는 내용은 그들에게는 전혀 새로운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상은 그들에게 이상한 신처럼 보였을 거고요.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그의 이론을 플라톤 사상에서 취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들은 바울이 실제로 육체의 부활을 믿지 않지만 단지 영혼의 부활에 관한 플라톤적인 사상을 믿었다 이렇게 말을 한다고요. 이 사상은 사회 속에 개개인들에게까지 침투되어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죽음 이후의 삶을 인정하게 됩니다. 여전히 오늘날도 그 같은 이론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의 자유주의에서도 발견이 됩니다. 사실 이 이론은 고대 헬라 철학에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헬라 철학자들은 바울의 이론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었던 거죠. 저는 바울이 그들보다 훨씬 더 깊은 철학적 이론을 가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물론 당대의 철학이 이 특별한 기간에 아덴의 씨를 뿌리고 있었지만 그들은 바울의 말을 듣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계속 되어지는 19절로 가보세요. 붙들어 가지고 아레오박으로 가며 말하기를 우리가 너의 말하는 이 새 교가 무엇인지 알 수 있겠느냐? 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아레오바고에는 파르테논과 그것과 연결된 건물들의 꼭대기에 세워져 있는 아주 특별하게 생긴 돌로 된 구조물 그것을 말합니다. 솔직히 이것은 매우 아름답고 멋진 건물이죠. 솔직히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전부 다 우상에게 바쳐진 것입니다. 이것은 그 도시의 저자 곧 바울이 매일 나갔던 광장으로부터 위쪽에 있었는데 그들은 바울을 이곳으로 데려와 그곳에서 말하도록 했습니다. 이제 이 헬라 철학자들이 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이 말하는 이 새로운 교리를 자세히 설명해 주시오. 그들은 그것에 관해 좀 더 알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완전히 복음에 대해 무지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은 갈라디아인이나 빌립보인, 데살로니가인들보다 더 나빴던 거죠. 왜입니까? 그것은 그들이 뭔가를 알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진정 그것이 문제입니다. 차라리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에게 전도하는 것이 교회를 좀 더 다녀본 어떤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것보다 쉬울 때가 우리 가운데 많잖아요? 마치 건물을 새로 짓는 것보다 이미 지어진 건물을 헐고 그 자리에 다시 세우는 것이 더 어렵다. 리모델링 하는 게 훨씬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20절로 21절입니다. 내가 무슨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새로 되는 것을 말하고 듣는 이외에 달리는 시간을 쓰지 않음이었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현상은 우리나라에서도 예외일 수가 없는데요. 사람들은 이제 자주 새 것을 좋아하잖아요. 누가 어디서 새로운 것을 보았다, 입었다, 뭐 이론을 발표했다 그러면 우르르 그리로 몰려가고 또 다른 곳에서 뭐 새로운 이론이 나온다, 뭐 성경부가 어떻다, 뭐 기도가 어떻다 그러면 또 그쪽으로 우르르 몰려가고 찾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새로운 이론을 좋아했습니다. 그들은 뭔가 새로운 것을 따라가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뭔가 신선하고 뭔가 철학적인 것을 말하려고 그렇게 애써도 그것은 여전히 옛날에 말했던 것과 똑같을 뿐이었습니다. 아덴 사람들도 이와 똑같은 일에 애를 쓰고 있었던 거죠. 아덴에는 확실히 어떤 빈둥거리는 사람들이 있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들은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이론들과 새로운 사상들을 토론하면서도 말만 앞설 뿐 실천이 없었어요. 그들은 알지도 못하면서 뭔가를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도 했었죠. 그러나 그들은 전 우주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을 듣게 되었던 겁니다. 바울이 그 토론의 광장에서 실패했다고 아덴에서 그의 명성은 땅에 떨어졌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성경학자들 중에도 없지 않아 있어요. 저는 전적으로 그것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것이 바울이 설교했던 것 중에서 가장 위대한 메시지 중에 하나다. 이렇게 저는 믿고 있습니다. 22절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그는 아덴 사람들아 라고 꽤 격식에 맞추어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는 곧 이어서 범사의 종교성이 많다라고 공격을 합니다. 아덴 사람들은 매우 종교심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덴은 우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과 헬라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의 신전은 어디 가도 있었습니다. 작은 신들도 있었고 큰 신들도 있었는데 그들은 실제적으로 모든 일마다 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바로 이것을 가리켜 말한 것입니다. 그들은 아주 종교성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종종 사람들이 왜 우리는 외국에서 외국으로 선교사를 파송해야만 합니까? 그 나라의 백성들은 그 나라의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그러한 질문도 들어보곤 합니다. 사실 바울이 아덴으로 내려갈 때 어떤 삶이 왜 당신은 그곳으로 갑니까? 그들에게는 지금 종교가 너무 많습니다 라고 어떤 사람이 말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정말로 그랬다면 바울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아마도 그는 그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그들은 너무 많은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 종교는 생명이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하지 않았을까요? 사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그리스도를 진정 만나기 위해서는 자신들의 종교를 잃어버려야 할 필요가 있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까지 말을 해요. 인간은 구원받기에는 너무 악하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 진짜 문제는 사람들은 구원받기에 너무 선하다는 겁니다. 그들은 그들이 종교적이고 가치가 있음이 어느 정도 신선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진정 구원을 필요로 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사랑하는 매기 성경 강의 애청자 여러분,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 없이 버려진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아덴으로 간 이유입니다. 종교가 많다가 아니라 생명이 없다. 그래서 안타까움을 가지고 가게 되었던 거죠. 아덴 사람들은 복음의 메시지를 들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아덴에서 바울은 회당에 오래 머물지 않았다는 사실에 주목하십시오. 그는 아덴에서 어떠한 발판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담대히 아덴의 철학과 종교의 본부에 서서 아덴 사람들아 라고 외치면서 그의 설교를 시작하게 되었던 거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매기 성경 강해 지금까지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사도행전 강해 말씀으로 전해주셨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청취소감 보내주신 분께는 줄기세포연구기업 RNL바이오에서 온가족이 들을 수 있는 마이퍼스트 음반과 나침반 출판사에서 현재 극동방송에서 방송되고 있는 매기 성경 강해 창세기 편 상권을 보내드립니다. 청취 소감을 남겨주실 분들은 www.fabc.net 매기 성경 강해로 들어오셔서 사연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매기 성경 강해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